박지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을 앙망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주님, 올 한 해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계획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의 소망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함께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됨을,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나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들로 나아가려 합니다. 아직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자 기도할 때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시며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주일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아이들을 향한 꿈과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들을 양육케 하시고 아이들이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힘을 받아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순교회는 청년부들로 시작되어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기도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을 통하여 숨을 쉬고 기쁨을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찾기를 찾으리.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9절까지 오늘의 말씀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부르심의 삼각형이라는 목사님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레미야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금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이사야서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서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금을 다수가 하셔서 제가 사금 위주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사금을 안 하시는 분들도 예레미야를 당분간 좀 다루어 갈 테니까요. 예레미야서에 관심을 두고 보시면 말씀 들으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지금 하나님의 대화가 잠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대화에서 딱 느낄 수 있는 예레미야의 감정은 뭐죠? 부담스러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딱 느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의 부재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하기 싫어했던 건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내가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뭘 해야 됐어요? 실제 했던 일들도 이것이죠.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 말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단점,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냈어야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딱 생각하기에 자기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내가 말해봐야 결과는 무시당하거나 공격당하거나 이게 내가 예상되는 결과이지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능력이 없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꼈습니다. 이 부담스러워하는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담스러워하는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설득하시죠. 첫 번째 뭘 얘기하십니까? 일단 결론 먼저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 첫 번째는 지금 네 모습보다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너의 판단보다 나의 판단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하심으로 예레미야를 설득하셨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믿고 반응함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 지금 너의 모습보다 너의 잠재력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서 애초에 이 얘기로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잘못 읽으면 예정론으로 읽히죠.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예레미야는 선지자 되기로 결정을 하신 거야? 대박. 그렇게 무시무시한 결정을 하시자니. 그럼 난 태어나기 전에 목사를 되기로 결정을 하신 거야? 난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신 거야? 우리가 약간 이걸 예정론으로 읽히는데, 여러분, 그 선지서의 글들은 기본적으로는 설교문이고 대화이고, 그쵸? 이것을 되게, 신명기에 법조문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과학적인 책을 읽으시면 안 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게 세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으로 자기의 무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태어난 이후에 자기 모습으로 자기의 무능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잖아요.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전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태어난 이후에 자기의 살아온 삶, 자기의 실수, 실패, 자기가 잘못한 것들, 자기의 능력의 한계들, 현재의 자기 모습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에게 못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그걸 얘기하면 이길 자신이 없어. 태어난 이후에 네 모습으로 얘기한다면 그래, 내가 봐도 못하지. 근데 그게 아니야. 네 안에는 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네 안에 잠재되어 있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네 안에 심어놓았던, 그래서 그게 이렇게 딱 드러나면 아,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놀랄만한 잠재력이 네 안에 내재돼 있어. 그게 발현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설득하시죠. 지금 내가 해왔던 그 내 모습만 생각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그거는 네 말이 맞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네 안에 내가 이미 심어놓았던 그 능력이 발휘된다면 어떻겠니? 그럼 넌 할 수 있지 라고 하시는 게, 내가 너를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네 내면에 아직 발현되어 있지만 네 내면에 내재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설득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설득하십니까? 너의 판단보다 나의 판단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를 말하지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랑 같은 선상에서 토론해 주지 않으세요. 같은 선상에서 논쟁해 주지 않으세요. 너랑 나랑 막 대화를 한 다음에 누구 말이 맞느냐라고 합의가 도출되는 게 아니야. 누가 누구와의 논리싸움을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법정 장면을 가끔 보시면 검사와 변호사들은 서로의 논리싸움을 하죠. 그렇죠? 근데 판사는 거기에 논리싸움으로 끼지 않습니다. 판사가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권위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되게 엄격한 단어를 쓰시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판단보다 내 판단을 신뢰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판단보다 내 판단을 신뢰해라. 내가 너를 설득해서 네 판단을 바꾸는 게 아니야. 네 판단과 내 판단들이 충돌할 때 네가 나의 판단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나보다 너를 더 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똑똑하세요. 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세상에 대한 선의를 갖고 계십니다. 이 다섯 가지를 염두할 때 내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판단해서 그 판단이 다르다면 나는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조금 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너는 지금 못할 것 같아? 너는 안 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을 왜 지키냐고? 네 판단보다 내 판단이 맞아. 여러분 누구 판단이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맞았죠. 예레미야가 능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판단과 내 판단이 충돌할 땐 나의 판단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 설득하십니까?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고 설득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전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는 네가 그것을 실행할 능력.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그들을 변화시킬 말을 제가 모르겠어요. 라는 실행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 또 하나는 그 실행의 결과를 감당할 능력.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싫어할 거고 나를 공격할 건데 그 공격을 당했을 때 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신 거. 하나는 뭐 내 말을 네 입술에 내가 둘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젠틀하게 설득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세요. 정말 따뜻한 설득이죠.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느껴질 수 있게 하나님의 손이 내 입술에 닿는 듯이 정말 그 말을 내 입에 둔다라는 걸 정말 정서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하나님께 지금 그 말을 내 입에 두셨구나 하고 느껴질 수 있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라고 문장으로만 딱 얘기하면 아 진짜 줄까? 라고 생각할까 봐 정말 능력을 주시고 계시는구나라게 느껴지게 예레미야가 딱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말하잖아. 그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거야. 그 상황까지 생기지 않아. 내가 너를 보호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능력이 없다는 것까지는 맞지만 내가 은혜를 부어줄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줄 거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호도 해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를 설득하시죠. 예레미야가 이 세 가지 설득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는 삶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시간선이 바뀌는 선택이죠. 여기서 예레미야가 그래도 다른 사람 알아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는 없겠죠.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은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다윗까지 살게 다윗처럼 살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유 제가 무슨 다윗처럼 전 됐고요. 여로보암이 그러죠. 르호보암이 그러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시간선을 바꾸는 선택이에요. 이 사람이 이 선택을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저 선택을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선택을 해낸 거죠. 여러분 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딱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듣기에 그게 부담스러워 안 될 것 같아. 그때 부담스러워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쓱 지나가시면요 시간선이 바뀌어요. 시간선이 바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쫙 듣고 하나님의 설득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선택해낼 수 있으면 거기서 시간선이 바뀌어요. 다른 삶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겁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으시는 귀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볼까요? 아 태도를 보면 결과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딱 보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유능한 선생님들은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만 봐도 대충 몇 점 나올지 맞추시더라고요. 예능 프로 같은데 보면 공부하는 거 딱 보더니 얘 이거는 잘하죠. 이거는 못하죠. 이렇게 맞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야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 있죠. 회사 생활하면서 아 저런 태도로 하면은 기회가 있어도 잡지 못할 텐데 하는 태도를 볼 때가 있어요. 아 저런 태도로 하면 쟤는 결국엔 잘 되겠다 라는 태도를 볼 때가 있죠. 아, 저런 태도로 하면 주변에 사람이 나만 하질 않지 라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저런 태도로 하면 어디 가든 사랑받지 가 보일 때가 있어요. 태도로 결과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런 태도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살기는 힘들 텐데 라는 태도가 있어요. 저런 태도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살기는 좀 힘들 텐데 라는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는 얘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는 얘기구나 라는 게 동의가 돼도 그렇게 느껴도 자기 생각으로 탁탁 쳐내는 태도. 그런 태도로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태도가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동의해. 교회가 하는 얘기 아니고 목사가 하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그런 건 뭐 분별을 해야 되고 그거 말고 본인도 동의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아유 근데 저는 좀 그래요. 탁 쳐내.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이 태도를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유능한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가르치기 전에 너 태도를 고치겠다고 약속해. 그래야 내가 너 가르쳐라고 얘기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태도는 저희 학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그렇죠? 저 그런 학생 안 가르칩니다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일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거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그냥 탁탁 쳐내는 태도로는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 그건 어렵죠. 그 되면 우리가 왜 고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합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께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나한테 시키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게 하기가 싫거나 할 수가 없어. 그럼 그 모순이잖아요. 그 모순 속에 그 모순의 불편함 속에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야. 하, 어떡하지? 그럼 인생의 모순이 찾아올 때 그게 중요한 문제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회사를 다니기도 그렇고 그만두기도 그래. 하, 어떡하지? 그럼 거기서 여러분 탁 치고 탁 되게 쉽게 딱 결정하고 지나가세요? 내가 얘한테 화낼 수도 없고 내버려둘 수도 없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 몰라 하고 그날 기분대로 하십니까? 그 모순 속에서 깊이 고민하죠. 아 어떡하지?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라고 하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모순 속에 오래 앉아 계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의 슬프도소이다예요.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요. 그럼 예레미야가 시키니까 네 아멘 하고 갔습니까? 아니죠. 예레미야의 첫 반응이 이거였어요.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신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 털고 나갈 수도 없고 하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 슬픕니다. 그 모순 속에 싹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순 속에 서 있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실 기회를 드리게 돼요. 그렇죠? 내가 탁탁 쳐내지 않고 내가 딱 하나님께 그런 말을 주셔도 아 나 이건 싫어 이건 안 해 아 이건 몰라 그러지 않고 아, 어떡하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는데 나는 아,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다 아, 어떡하지? 라고 그 어떡하지라는 슬프도소이다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설득을 나에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이 모순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길게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돼요. 할 수 없다고 했던 일들을 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핵심은 다 설명했어요. 이제 여유롭게 연습 문제를 풀어보죠. 설교를 조금 짧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서 핵심을 앞으로 몰고 연습 문제를 풀다가 내가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3번까지만 풀면 되지 뭐. 그렇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이제 좀 적용을 해볼게요. 내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저항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타겟팅하게 말씀을 듣는 묵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못해요가 심해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전 못해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현재 내 모습과 최근 10년 사이에 실패가 많았던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습관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잠재력의 말씀에 집중하셔야죠. 그렇죠?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그냥 아 이게 내 패턴이구나 요즘에 라고 하시면 복잡하게 갈 거 없이 뭐 내가 하나님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설득하게 드리고 보다 그 단계를 확 스킵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제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모습을 내가 믿게 해주세요. 내가 요즘에 요즘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떻고 그래서 내가 어떻고 저떻고 막 그냥 내가 내 주변 상황에 푹 빠져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이거 싹 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내 모습 내 잠재력 내 그거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으십니까? 스무 살은 잠재력을 믿기 편하죠. 왜? 내 인생이 펼쳐진 적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20살에서 내 잠재력을 내가 발견하고 구현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내 잠재력을 발견하고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에 떠밀려서 그 상황에 치이는 삶을 산 경우가 많죠. 그렇게 40살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잠재력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잠재력이 사라졌습니까? 이 사람이 잠재력이 구현될 기회는 이제 없나요? 아니죠. 20살 때나 똑같아요. 이 사람 안에 여전히 내재된 잠재력이 있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여전히 있고 오늘이 여전히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어제의 내 모습, 5년 뒤의 내 모습, 5년 전의 내 모습, 10년 전의 내 모습, 20년 동안의 내 모습 다 상관없어요. 그거 다 먼지입니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해도 내가 뭘 갖고 있다? 회사가 어떻게 해도 내가 어떻다? 그거 다 먼지예요.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을 갖고 있던 그 모습이 확 올라와요. 그걸 내가 믿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게 내 모습 때문이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의 내 모습 최근 10년, 최근 15년, 5년, 20년 그냥 내가 포맷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딜레이트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새 인생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잠재력을 내 안에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그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내 저항이, 내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저항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잠재력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권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제가 왜? 아니, 제 입장을 들어보세요. 제 계획을 들어보세요. 제 생각을 들어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입술에 파두새를 세워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네가 내면을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생활하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납득이 되실걸요? 이렇게 저항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하면 내 이론을 쫙 설명하는, 이러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권위에 대한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다면, 목사가 하는 얘기, 교회가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다면 내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내 결정, 하나님의 결정이 충돌할 때 뭘 생각하셔야 돼요? 설득 당할 때까지 버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지 주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로서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멀리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선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구별해야 되지만 그게 내 안에 정말 확실하다면 내가 내 생각을,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내려놓고 내 생각이 바뀌면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안 된다면 주여 교만한 종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계속 내 논리가 막 하나님보다 내가 맞아. 내가 너무 맞아 막.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점은 교만한 자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예요. 겸손하게 계속 나의 교만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이 동의되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라는 게 내가 인정은 되는데도 내가 절대 안 굽히는군요. 자, 교만하군요, 주님. 그땐 그래서 여러분들을 겸손케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조금 더 스킵하시고 겸손케 하는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내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다시 묻고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부드럽게 그것에 반응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에 일하신 삶을 살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잠재력을 믿었어요. 잠재력을 믿어. 이제 난 주님 뜻대로 할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눈을 딱 뜨고 하려고 하니까 못할 것 같은데, 약간 번지점프대 올라가는 사람처럼 엘리베이터는 탔어, 올라갔어, 내려서 밑에를 쳐다봤어, 못할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자꾸 무서우신 분, 막상 하려고 하면 자꾸 긴장되는 사람, 막상 하려고 하면 왠지 움츠려대시는 분, 용기가 안 나시는 분, 그분들은 무슨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얼마나 젠틀하게 하신지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거는 깊이 위로받으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포인트가 다르신 걸 아시겠죠? 두 번째는 설득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꺾어야 되는 거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깊이 나를 좀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 손이 입술에 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믿긴 하는데 용기가 안 나요. 능력이 없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길거리 한중간에 섰어. 예레미야가 노상설교를 하겠다고 딱 섰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는데 말이 안 띄어져. 그때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할 때 할 말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 용기를 주시는 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걸 하라고 하신 게 확실하고 내가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내가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얘기하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문장을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이 두려우실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때마다 특별히 말을 해야 되는 일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에게 말을 하는 부모나 내가 현장에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거나 한 분들은 이 말을 읊조리시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내 앞에 두시옵소서. 여러분 애들이 막 이렇게 앞에서 뛰어다녀서 막 분노 버튼이 올라오실 때 읊조리세요. 주님 내 입술에 주의 입을 주의 말씀을 남겨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그때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타겟팅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들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초대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연습문제 유형 두 번째. 사례들을 몇 개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겠죠? 어떤 방금 전에도 표현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입술에 파수대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본문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면 소명에 대한 말씀? 그럼 직업에 대한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넓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입술에 파수대를 세우는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마. 독한 말을 하지 마. 감정적인 말을 하지 마.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 조급한 말을 하지 마. 내 입술에 파수대를 세워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데 입술에 파수대를 세워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금 큰 그림을 얘기하는데 왜 작은 그림을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큰 그림을 그려야기에 입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그 다음 장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서 작은 문제를 얘기하실 때 그게 큰 문제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큰 그림을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작은 얘기하세요?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탁 쳐냅니다. 입술에 파수대를 세워라. 설교를 드리는데 아 저 설교로 내 마음에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 알아. 느껴.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야.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근데 아 오늘 잔소리 하시네. 그게 딱 그렇게 돼요. 아유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려고는 해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노력할게요. 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볍게 받으시면 안 돼요.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제 말이 진짜 문제군요. 저 이거 고쳐야지 앞으로 갈 수 있군요. 하나님, 근데 그냥 제가 그냥 고집은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약간 타고나길 제가 30년의 말습관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렇고 주님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고 너무 열받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하나님 저도 이거 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라는 여러분의 따뜻한 지혜 입술의 잠재력을 끌어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와는 진짜 큰일 난다는 엄숙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의 위기가 올 때마다 정말 입술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선한 말들을 하는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펼쳐지게 하세요. 그러면 내 말이 변하는 걸 딱 경험해. 그리고 말이 변했더니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다시 풀려가는 걸 경험해. 그럼 아, 하나님께 왜 나를 말 때문에 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확 돼. 그럼 그 다음에는요, 조그만 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빡빡 꺾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경험을, 순종의 경험. 순종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네가 지켜야 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고 있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탁 튕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지킨다고 지켜지나요? 아, 예,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아, 예. 근데 나도 알아. 다음 주면 잃어버릴 거. 어떤 사람은 쉽게 딱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 지금 내가 마음을 못 지키는 게 내 지금 제일 큰 문제구나. 마음을 못 지켜서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이거 못 지키면 나 인생에 내 걸음이 이제는 흔들리는 거구나. 마음을 지켜야지 내 걸음이 이제 제대로 가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뭘 하려고 하셔도 마음을 못 지켜서 내 인생에 뭘 하실 수가 없구나. 그럼 마음 못 지켜 지키나. 그럼 내가 마음이 왜 못 지켜지나 라고 봤더니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황이 어려워요. 불안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마음을 지키기 어려워. 아, 그리고 내가 마음을 왜 못 지키나 봤더니 내가 마음을 못 지키는 지점이 있어. 내가 꼭 그 모임 갔다 오고 그 사람들이랑 놀고 그 핸드폰 붙잡고 하면 내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 어디서 사라진지 지점도 대충 알겠어. 근데 그것도 안 하면 난 어떻게 살아. 내 취미생활이 그게 전부인데 나 그거하고 스트레스 푸는 건데. 그럼 이 지점에 가셔야 돼요. 이 고민의 지점에 가셔야 된다고. 이 고민의 지점에서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지키기가 이런 부분이 어렵고 근데 이 부분은 아직도 안 놔지고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마음 지킬지 모르겠고 직장 갔다 오면 월요일 저녁까지 모르네. 화요일 저녁까지 되면 다 잊어버리고 막 못 지켰고. 이걸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잠재력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내적인 능력을 끌어올리시든가. 어미하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그래서 이 정도는 하고 놀아야죠 라고 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어미하게 야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칠래? 너 그것 때문에 지금 뭘 포기하는 줄 알아? 보여주시고. 그럼 포기할 생각이 절로 들어.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서 내가 이걸 붙잡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거 놀겠다고 내가 지금 뭘로 찍은지 몰라서 붙잡고 있었던 거야. 이거 얼마, 여러분 가격표 안 보면 다 좋은 물건이지. 표 보는 순간 어이구야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한이가 뉴욕여행 가서 너무너무 맛있었대요. 다 맛있었대. 제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먹어서 그래. 제가 얼마인지 모르고 먹었거든. 지금도 몰라. 그 가격에 그게 맞나? 여러분 맛은요. 맛은 있었는데 그 가격에 그게 맞나? 그럼 거기 다시는 안 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격을 딱 알려주실 때요. 톤이 탁 낮을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깊은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럼 딱 내 안에 지켜야 될 마음이 보이고 지켜야 될 용기들을 세우는 이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탁 쳐냅니다. 전 그럴 상황도 안 되고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쉽지 않네요. 지나갑니다. 여러분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게 교회가 부르는 거나 목사가 부르는 거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느껴지나요? 여러분 거기서 무겁게 반응하셔야 돼요. 무겁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탁 치시면 안 돼요. 무겁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위해 뭔가 할 마음도 있긴 한데 제가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역량도 안 되고 사실 전 마음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고민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마음이 없다면 난 왜 여기 마음이 없나?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분의 여건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건가? 생각하는 건가? 그럼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에 대한 중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내 안에 설득되어지면서 내가 해야 될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살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우리의 선택으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권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셔야 합니다. 막상 뭔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바란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의 선택권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셔야 돼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위로입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근데 막상 선택은 내가 알아서 내가 다 하고 하나님께 뭘 말씀하시면 탁탁 튕겨낸다? 여러분 그 인생에 하나님께 일하실 수 없죠. 그 인생은 본인의 상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의 상식에 따라서 선택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택관 하나님을 초대해 보세요. 여러분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 뭐 교회 다니면 좀 이렇게 하는 게 좋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진짜 하나님께 이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신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고 목사에게 교회가 얘기한 거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은 부르시고 계시다. 네 행동을 고치라고, 네 말을 고치라고, 네 내면을 고치라고, 네 생활을 고치라고, 네 것들을 선택하라고, 이거 네가 멈추라고 하게 나에게 뭔가 부르시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요 무겁게 반응하셔야 돼요. 무겁게. 당장 못하죠. 당장 할 수 있는 거면 했겠지. 근데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기 싫다고 할지라도 털고 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무겁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설득할 시간을 드리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야 너 대단한 애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야 네 결정보다 내 결정이 맞아. 믿고 따라와 봐. 내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 순간순간 나를 찾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용기 있게 여러분들의 선택권 여러분의 결정 앞에 서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그 결정이 여러분들의 시간선을 바꿀 거예요. 인생에 되게 환경적인 선택이 시간선을 바꿀 것 같죠? 여러분 저는요 말버릇 고치는 거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 여기서도 봤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사회에서 길이 막히는 이유가 그거 고치니까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 하나 결정하고 나서요 나머지가 다 풀려지는 것들도 봤어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본인이 한번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결정했더니 그것이 해결되는 것들도 봤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모르죠. 사람마다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신 말씀 눈물 분별하시고 나는 뭔가 인생의 큰 숙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드릴게요. 어떻게 할게요? 뭐 이민을 갈까요? 말하고 있었는데 말버릇 고쳐라고 얘기하시면 실망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요. 어떤 분들도 작은 거 좋아해. 하나님 말버릇 고치라면 고칠게요. 이것만 고치면 나머지는 된다는 거죠? 아 이것만 하면 이거 된다는 거죠? 아 할게요. 하나님 그럼 되나요? 아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돼. 새로운 도전을 해라. 그것도 들으셔야 돼.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감각해내시고 그것에 무겁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응답하실 것이 변화시키실 때 함께 여러분한테 응답하시고 여러분 삶을 바꿔나가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오늘의 찬양은 베드로의 찬양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 이 찬양이 오늘과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을 바라봤다면 무리를 걷지 못했을 것이고 예레미야가 유대인들만 계속 바라봤다면 선지자로 살아가지 못했겠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 후렴구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에게 오라시니라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걷습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이 찬양이 참 좋은 것은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걷습니다라는 고백을 계속 이 찬양 가사를 들이다 보면 처음엔 베드로가 하는 고백처럼 시작됐다가 나중엔 나의 고백으로 되더라고요.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시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용기 내고 한 걸음 내딛어 보겠습니다. 이게 바다 위로 발을 내딛는 것처럼 불안해 보일지라도 한번 발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의 말씀 의지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텐데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함께 말씀하신 것들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거에 실패했다는 거 기억하지 마시고 또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을 주셨으면 작은 일 큰 일 중요한 거 아니죠? 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입술에 파도새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제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결단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뭔가 해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제 입술에 주님의 손을 대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신 그 은혜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 함께 같이 동선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단순한 한 가지 문장으로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원하시는구나라는 게 확정적으로 있으시고 이거 해야겠다는 마음 드십니까?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약속드리세요. 오늘 제 마음에 적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실패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두 번 세 번 실패해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뭐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래서 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 저항감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많이 오신 거예요. 그 저항감에 한 문장만 명확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의 저항감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 이 고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이유들이 있다면 그 이유들을 고백하시면서 내 하나님의 이유를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어 하나님께 말씀을 알고 있어 따르지 못했다면 결단하시면서 우리 같은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 마음에 고백하시면서 명료하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한사람한테 찾아오셔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소원과 기도 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계신 대부분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죠. 우리 그거 하나님과 함께 풀어갑시다.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 건강의 부분들, 관계의 부분들 여러분들 말 포장하지 마시고요.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상황과 여러분들 원하는 거 명확하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제가 이게 어렵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간절하게 우리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갖고 계신 선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르건대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돌봐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예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다음